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지금부터 한번 정밀 분석, 심층 평가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평가 들어보려고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재선도 축하드리고 원내수석 되신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할 일이 많네요.
앞으로 엄청 바빠지실 것 같은데.
지금도 바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기자회견 좀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일단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화면에 제일 먼저 비춰진 모습. 우리가 보통 바스트샷이라고 하거든요. 딱 했는데 좀 어둡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둡다?
네, 어두운 느낌이었고 그 자신감이 좀 보여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굳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또 봤더니 중요한 건 총선에 대한 민의를 받고 변화에 대한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걸 비춰줘야 되는 건데 그 표정 그대로 그냥 굳어있고 변화 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 국정이 좀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우리 수석께 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영수회 때문에 배석하셨었잖아요.
네, 배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자세나 내용과 어제 기자회견을 비교를 하면 거의 똑같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영수회담을 할 때는 좀 더 여유롭고요. 또 웃음도 있으셨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안에 대한 어떤
현안에 입장? 대한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야죠.
똑같았어요?
네,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이라든가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제가 그대로 보면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 지금에 있는 자기 정치 스타일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담화문이 됐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볼 때 아, 눈높이 또 변화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굵직한 어떤 계기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수회담이 있었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계기를 관통하는 핵심적 어떤 상황 인식은 거의 똑같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상황 인식을 통해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국무회의가 끝나고 비판의 칼날이 상당히 셌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수회담 마찬가지고요.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대통령이 과연 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제 딱 보면서 검찰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검찰 정치? 예. 어떤 면에서 그 점을 강조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검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법리적인 해서.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거든요. 정치는 민심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순리를 가야 되는 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법적인 해석을 통한 법리가로서의 모습을 갖단 말이죠.
사법적 관점. 네,
사법적 관점이라는 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유와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면은 또는 이제 그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전히 앞으로 국정 기조는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사과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에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사과라는 의미 부여 이전에 그럼 국민들이 그 전에 사과를 요구했고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늦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늦은 거에 대한 사과를 더 진심어리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민심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수용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대통령이 그러면 약간 고개를 숙였지만 고개를 숙인 내용을 보면 진심이 있느냐.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진정성과 진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다는 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로서 이제 좀 더 명확해진 게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거부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를 시사한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네. 다시 돌아와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통과될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사실은 이제 통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민심이 저는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간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러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고 이걸 수사하려고 했던 그 박정훈 대령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것은 법률가로서도 이걸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국민이 이제 실망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지금 기자회견의 민심과 막상 거부권을 했을 때의 민심은 더 저는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최상병 특검법에서 비교적 명확하고 단호하게
네네.
입장을 밝힌 게 대국민 입장 천명일 수도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로 그러니까 그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뜻은 이러하다,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던지는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최종 투표 결과는 사실상 낙관하기는 어렵죠.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을 경우에
네네.
국회의원 출석,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회 3분의 1 통과한다라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요. 거기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소 20표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건데
17표
17표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의석수를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안정권이 한다면 20석 가까이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표단속을 엄청 할 거고요.
네네.
지금 당장 5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의 질타가 매우 클 거고 막상 본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거부를 했을 때 또 표를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민심의 질타가 클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이미 추경호 대표가 어제 얘기하는 걸 보고
네.
아, 이 두려움의 발로구나. 민심의 회초리가 더욱더 두렵구나. 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읽혔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럼 이제 바로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로 들어간다고 지금 원내대표도 얘기했고요. 민주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일관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22대 국회와 더불어서 개원과 더불어서 바로 다시 최해병 유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제 나온 그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
국가 제일 현안이거든. 제일 과제인데
예.
인구 소멸의 위기고 결국은 인구가 소멸하면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저출생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됐는데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 부처를 관할하고 하는 통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총선 준비하면서 이 저출생 관련된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저출생 예산이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되더라고요. 연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뭐 지방자치단체도
네, 네,
그렇고.
네, 네.
이거를 세수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출 구조 조정을요. 그래, 그러려면은 이런 통괄 정부 부처가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그 이제 정책적 측면이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좀 정치적 측면으로 국한해서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해서 정부 조직법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폐지도 못하고 존치도 어정쩡한 여성가족부 문제의 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여야가 봤을 때 최종 목표는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예.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우리 김앵커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부 조직 개편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예. 그 수석님 말씀은 지금
네.
두 개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존치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고 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책 필요성은
정책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예. 조직 개편을 할 때 그것이 정부 조직이 어떤 취지에서 하겠다라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 그 부분 좀 더 들여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직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예. 검토가 안 된 예. 거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사항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원을 앞두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수회담 뒤에 나타났던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두 분 간의 어떤 그 소통의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혹시 의미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또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라는 일말의 어떤 모습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가 실종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네. 여당을 거수게 하고 사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는 가운데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동안 협치가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여당을 거수게 하고 특히 야당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배제하는 정치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야당 대표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뭐 읽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비공개 원내 대책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한 법안들.
네네.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죠?
비공개회의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 법안들은 저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25만 원씩
그렇죠. 관련한 특별법.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걸로 네. 이해가 되는데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은 뭔가요?
이거 가장 큰 문제는 국정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기문란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역시
최상병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국정기조 전환하는 가장 근본적 계기고 대통령이 변화된 변화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재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보수 언론은 크게 키웠던데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게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은 없고요.
예.
이 종부세와 관련된 원래 취지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100만 인구가 넘을 정도로 가구 수로 보면 상당한 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 왔는데
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내용을 제가 더 알아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네. 이제 원내 대표단하고 네. 공유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론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표께서 어디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원내 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상대가 이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졌죠.
아직 물론 네. 원내 수술 아직은 아니니까 미정입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날을?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 경험도 아주 풍부하시고요. 또 장관도 하셨고 그 전에 이미 원내수석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항상 국민의힘의 여당의 모습을 보면 위기라든가 국민의 민심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는 꼭 TK 지역으로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TK 지역인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보다는 수세적인 모습, 방어적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확장성을 가고 민심의 바다로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민심을 자신들의 수성의 단계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독자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도 어느 정도 목소리도 내고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왜? 그 지역적으로 TK 알겠습니다.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지역도가 있을 수도 지역도 있다. 지역도 지역이지만 네.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완전히 그 저기 저지선 확실하게 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추경호 부총리 시절에 지금 경제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예.
경제 점수 낙제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하위권에 있었던 나라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거의 책임자가 추경호 총리인데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경기 불황형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근데 네. 이 경기 불황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이 가장 어려우니까 소비 쿠폰 형태로 해서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치킨도 먹고 아니 뭐 네네. 장바구리 가서 좀 뭐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물꼬를 트자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견예보 좀 뜨거울 것 같아요.
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사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놓쳐선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네, 보이스피싱의 대명사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다는 이슈입니다.
탈옥을 했다고요?
네, 갑자기 분위기 프리즌 브레이크.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네.
아,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 씨가 지난달 말 필리핀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주했다고 합니다. 이 박모 씨는 우리에게는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전 국민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본 적 있는 대출 사기 문자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악명을 떨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입니다.
네.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김미영 팀장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뒤에 대출 상담을 해온 이들에게서 이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탈옥한 거예요?
자, 해당 교도소는요, 지난 2일 새벽 6시쯤에 수감자 인원을 파악하던 중, 이 박 씨와 조직원 3명이 사라진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 혼자도 아니네?
예, 그리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지만 결국 체포하지 못했다는데요. 현재 경찰은 박 씨의 정확한 탈옥 시간과 경위도 알지 못한 채, 그가 지난 1일에 도주했을 것으로 대충이 추정하는 상태입니다.
어허.
예, 박 씨가 도주한 교도소는 필리핀 내에서도 노후가 굉장히 심각한 이 교정시설로 알려졌는데, 심지어 이 교도소 말이죠.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짜요?
네. 실화입니다.
아니 CCTV가 없는 교도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도 CCTV가 3개인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곳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 박 씨가 현재 지금 필리핀 현지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된 교도소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탈옥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법당국은 박 씨 등이 일부러 CCTV가 갖춰지지 않은 현지 지방의 열악한 교도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일부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조작 허위 사건을 벌여서 이곳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사전에 철저히 탈옥 계획을 구상을 하고 일부러 허술한 교도소에 잡혔다는 뜻이죠.
일부러 잡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 어떤 수법인데요. 박 씨 일당은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뒤 재판을 위해서 작년 11월 카마린스 수루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였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이 보이스피싱 혐의 이외에 추가된 범죄 혐의가 있는 건데요.
네.
당국은 박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만큼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 이런 점을 좀 노린 것이죠.
머리 썼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실제로 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 중 상당수가 국내 강제 송환을 피할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는 한국인 80여 명이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0여 명이 국내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사건을 일부러 일으키라 있다고 합니다.
네.
에,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자 상당수가 현지에서 붙잡힌 뒤에 한국 송환을 앞두고 조력자에게 본인을 이 다른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이 신고하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이 발견돼서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교도소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박 씨 일당이 탈옥했다는 교도소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막 돌고 있는데요. 아, 이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교도소인지 아니 남의 집 대문을 찍어 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허술해 보였습니다.
네.
교도소 담이 힘 좋은 성인은 그냥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았고요.
어허.
말씀드렸듯이 CCTV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현지 한국 외교부 영사들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곳을 방문해서 탈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감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이 탈옥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아, 이번에 박 씨와 함께 탈옥한 신 씨는 수원 중부경찰서에 사기 등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었는데
네.
2017년 9월 필리핀에서 호송 중 탈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탈옥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신 씨는 박 씨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현지에서 박 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박 씨가 전직 경찰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잡고 보니까 이 2008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줬죠.
네.
잡는데도 막 8년 이상 걸렸는데 말이에요. 근데 뭐 결국 2년 동안 국내 송환 절차가 지연이 됐고요.
네.
그 사이에 박 씨 일당은 필리핀 교도소를 탈옥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잡혀서 우리 땅에서 심판받고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경찰 출신이어가지고 참 네. 거기다가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잡습니까 이러면?
이거 또 잡는데 얼마나 걸릴지 너무 진짜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 그걸 또 이걸 놓치냐 이걸 또 필리핀 참 정말 너무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언젠가 영화 소재가 될 것 같다는 이 예감이 드는 거 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네, 주말 앞두고 오늘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의 기온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강릉 28도가 예상되고요. 경주는 29도, 김천이 30도로 동쪽 지역으로는 낮 동안 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